주님 태어나신 밤에 우리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가득 매운 찬양처럼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귀하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예. 굳으셨습니까, 아침에? 오랜만에 우리 플로리다에 영하의 날씨가 왔습니다. 예. 아침에 저도 이게 차를 운전해 오려고 보니까 앞에 성에가 많이 껴서 이렇게 다 긁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긁다 보니까 그게 막 눈처럼 막 날려요. 아, 그래서 이 탈라시에 눈은 오지 않았지만 이런 성에 긁으면서 눈발이 날리는 이러한 감동과 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겨울의 운치를 많이 감사하고 즐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계절이 돌아올수록 또이 겨울을 나기를 힘들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보신 분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의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제가 지금 너무 말을 빨리 합니까? 아니면은 제 말이 오늘 너무 이렇게 성탄의 감격에 벅차가지고 heart language, 저의 영혼의 language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는지 두렵습니다만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예, 어떤 게? 여러분 뭐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온 곳곳에 흘러나오는 또 캐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마음속으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한국에는 또 길에서 길거리표 테이프도 많이 팔 때. 예, 12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노래들로 가득 채웠었죠.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니 12월이 되면은 이제 학기말도 다가오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가니까 마음이 많이 들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들떠 있는데 이 연말이 오니까 들떠 있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 크리스마스 연습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녁부터 함께 연습하며 참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 기억이 나는 말들이 조금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참 저는 공감합니다. 아, 이 시대가 뭐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되겠죠? 이 시대가 정말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자꾸만 상업적으로 변해가고 정말 이 예수님의 나신 날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없고 이 사람들이 즐기는 날로 자꾸만 변해간다. 정말 안타깝다. 예,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그죠? 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지우려는 이런 노력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AD, BC.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 Domini가 주라는 뜻이죠. After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 AD, BC로 나눴는데 요즘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AC, BC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많은 돈을 이렇게 협력을 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그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요즘 똑같은 장식을 해놨는데 여러분 가게마다 이 어딥니까? 하비라비 이런 데를 제외하고요. 가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예.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말이 굉장히 아주 익숙한데 요즘은 가는 곳마다 그런 말을 쓰지 않냐고 그냥 할러데이인 거죠. 그죠? 할러데이 시즌이고 할러데이를 즐겨라. 참 이게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도 같지만은 또 이면에 보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것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변에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커피숍. 한국적 표현으로 다방이라고 하죠. 미국의 그 별다방, 그죠? 별다방. 네. 거기 가면은, 그 안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고, 예, 그 직원들이 아예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거기서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몇 년 전인가요? 얼마 전에 한 크리스찬이 지혜를 내가지고, 여러분, 이제 커피 시키면은 꼭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 커피가 누구 거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 누구누구 우리 김철환 집사님이 시키시면은, 예, 찰리, 맞습니까? 영어 이름? 예, 찰리 김 이러면은 이렇게 크게 부르면은 자기 커피 나온 줄 알고 가서 먹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어른들 시키시면은 누구 이름 부르면은 가서 먹어요. 예,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이 이제 거기 다방에서 자기 이름, What's your name? 이렇게 했을 때, I'm Merry Christmas. 예. 그러니 그 사람이, 직원이 Merry Christmas! 이렇게 커피 받아가라고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이 연말이 와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사람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방에 가셔서 요즘 커피 시키시면은, 사람 이름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하죠? 예, 아메리카노, 뭐, 예, 그,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제가 커피,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예, 잘 기억이 안 나서. 자, 그러고 그냥 받아가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마저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12월 말이라도 우리 좀 곱씹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날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가르면서 구약과 신약을 가르시면서 탄생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예.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내용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하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어떤 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별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은 이 마태복음 본문의 관심은 그들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사실 관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별에 대해서 사실 예언된 게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별이 나오고 예,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별이 나오는데 그 규라는 것은 왕이에요. 왕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별을 보고 왕이 어디 있느냐 찾아오는 건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별을 기다렸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설교 마지막에 정리하겠지만은 처음에는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 독자들이 읽어가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좋은 단어들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대신에 천국,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 하늘나라.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쓴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계시의 빛이 나타났는데 그 계시의 빛은 무엇을, 구약에 있는 모든 계시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모든 계시는 손가락이 돼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손가락 끝은 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계시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조차도 온 세계 가운데서 나와서 그 계시의 빛이 비친 이방인들이 왕께 나와서 경배하는 모습이죠. 지금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누구냐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계시의 빛이 비쳐서 그 계시가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비쳤을 때 그 계시의 빛을 입은 자들이 이제는 나와서 진정한 왕을 알아보고 그 왕께 경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왕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왕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마태복음 다시 2장 2절로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한 중요한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 질문이죠. 예, 유대인의 왕,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아, 제가 한국 사람인 게 정말 다행이죠.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자리에 그 왕궁에 지금 있던 자들이 어떻게 경배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우리 3절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마 많은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 막 그 이제 예루살렘 성을, 사실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하게 붐비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그만한 성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헤롯이 이미 헤롯 성전을 지금 십수년째 짓고 있는 때입니다. 아주 붐비는 곳이죠. 예. 거기에 그런데 이 무리들이 왔다 해가지고 온 성이 소동할 정도입니다. 사실 많은 무리가 왔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온 유다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던 그 헤롯이죠. 그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정말 자기가 왕 되는 것,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실 무엇이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최소 9번 이상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겠죠. 그죠? 그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또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9번 이상 결혼을 해서 많은 처와 많은 자식들이 있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가 사랑했던 여인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많은 부인들 중에서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요, 헤롯이 사랑하는 여인이고 그 여인에게서 낳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고요, 그 부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들이죠. 자연스럽게 주목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부인도 죽이고요. 오빠들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유명한 유언, 자기가 이렇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설폐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이 유대 땅에서는 사실 이 장례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 그 수가 많은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예. 죄 없는 자를 잡아들이죠. 그 중에서 또 존경받는 자들 잡아들여가지고 내가 죽을 때 저들도 함께 죽여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슬퍼하지 않겠지만은 저들을 향해서는 슬퍼하겠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내에 울음을 채우려고 했던 그 인물입니다. 예. 거기에 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나셨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예루살렘은 난리가 난 거죠. 온 성이 소동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헤롯이 사람을 불러 모으죠.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 그들을 부릅니다. 지금 누가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앞에 있고요. 헤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메시아가 어디 나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느냐,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찾아 읽은 성경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고의 영혼에 있는 이름.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이죠. 자, 그가 예언을 했죠. 예, 메시아, 유대인의 왕, 예,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어디에 태어나냐 하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그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70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순간이죠.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순간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헤롯궁에는 이렇게 정막, 이런 정막, 예, 이런 정막. 제가 별 예, 이렇게, 노력을 다 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예, 깨셔야 됩니다. 오늘 날씨 밖에도 춥고 안이 따뜻하니까 예, 깨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만 이렇게 밤 이야기 하니까 밤 아닙니다. 밤 아닙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정막 가운데서 예, 헤롯이 그 정막을 깨뜨리고 구약의 그 700년 전에 있었던 그죠. 베들레헴에 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팍 선포하고 그것이 성취되는데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와 있죠. 우리 6절 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2장 7절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기서 헤롯은 경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라. 그리고 내가 가서 경배하라 하느라 하는데 헤롯도 동일하게 경배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헤롯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헤롯에게 가게 하지 말고 돌아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속은 줄 알죠. 우리 2장 13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이게 세상의 왕이 말하는 경배요. 경배. 경배. 예. 결국 세상의 권세와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같이 가지 않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단들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노력을. 예.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후손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윗 왕가를 멸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한 것들이 있죠. 지금 현재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지금도 이 땅에 오신 역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노력하고 사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이 구별 없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은 그 힘은 근본, 이 하늘의 이 다스림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헤롯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이렇게 선포됐을 때 또 한 무리가 있었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이 있었죠. 저 같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태어날 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물었을 때, 아, 이게 이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정도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우리 베들레헴까지 공식적으로 거리가 5마일입니다, 5마일. 근데 그 5마일이라는 것은 성내에서 성내 가운데까지 거리예요. 결국 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인접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밤에 가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가르쳤고, 예, 그들이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물론 헤롯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예, 그 몰래라도 갈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날이라도 가지 않습니다. 헤롯이 두려워서 안간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왜냐하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겉으로는 말씀을 맡아서 가르쳤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가르쳤던 예언 속에 있는 왕이 안 계셨었어요. 예. 그래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종교인이 되어서 그 종교로 많은 기득권을 누리는 자였거든요. 그게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비춰봐야죠. 우리 내 마음에 제가 가르치는, 제가 선포하는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예. 저는 아기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도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들을 내어놓으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누구 다른 사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늘 비춰봐야 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추운 날 아침에, 예? 여러분 얼어있는 차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속에 진짜 왕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늘 비춰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무리가 있죠. 바로 동방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다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진짜 경배함이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었고, 비록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뜻밖이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기뻐하고요,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물론 이거는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값진 것을 드렸다, 거기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드릴 때 드려야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자들은 절대, 예, 그걸 놓지 못한 자들은 절대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 그러나 진정한 왕을 만난 자들은 그 보배함을 열듯이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 귀한 것을 황금, 유향, 몰약이 어떤 것인데 이것을 그냥 아기에게 드려요? 그들이 보배합을 열었다는 표현을 여기에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적용이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키가 좀더 컸으면 좋았을 뻔했죠. 여러분들에게. 예, 좀 외모적으로 좀더 푸근한 인상이었으면은 기왕이면 뭐 다홍신화라고. 예. 여러분 그런 것이 제가 죄송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이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그가 변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죽는 거다 두려워하잖아요. 여기 많이 배우신 분들 죽는 거안 두려우세요? 연세 드신 분들 죽는 거안 두려우세요? 예, 젊으신 분들 죽는 거안 두려우세요? 예, 돈 많으신 분들 죽는 거안 두려우세요? 가난하신 분들 죽는 거안 두려우세요? 예, 직위가 높으신 분들 죽는 거안 두려우세요? 이제 학생으로 공부하시는 이 학생 여러분, 유학생들 죽는 거안 두려우세요? 다 두렵죠. 근데 진짜 의미를 발견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예, 진짜를 발견하면요. 그는 남녀노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우든 덜 배우든, 직위가 높든 낮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한국인이든, 코리안이든, 아메리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진짜를 변하면, 진짜를 만나면은 그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죽는 거 두렵지 않잖아요. 지금, 진짜 자기를 위해서 나신 왕을 만났을 때그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경배하더라. 보배함을 열고 경배하더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죄송한 거예요. 이 귀한 이 복음, 예, 진짜를 제가 잘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 제일 죄송한 거죠. 다른 게 뭐가 죄송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2장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마태복음에 질문을 탁 던졌죠. 퀘스천을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 왕의 다스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마치 채우듯이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사장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오장이 되자마자 바로 산에 앉으셔서 천국을 선포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현재형으로 임하는 천국을 선포하고요.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팔복과 함께 우리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선포하시죠. 그리고 왕의 다스림이 있는 가운데서 그 뒤에 기적 사건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는 게 마태복음에는요. 왕이 다스릴 때 이러하다. 예. 자, 그렇게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왕이 어딨지 하면은 아, 이 태어난 아기가 왕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알수 있죠. 그런데 예. 이 마태복음은 그 왕이 어디 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이분이 왕이랑 이 태어나신 나신 아기가 우리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왕으로 나셨구나. 그것을 이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왕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대답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이 성경 저자가 아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참 신기해요. 2장에는 보면은 하늘의 왕이 오셨는데 세상의 왕이, 세상의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아기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28장이 오기 전 27장의 마지막 사건에서 이 세상에서 있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마지막 사건이 바로 고난받을 시대죠. 27장에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는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침묵했는데 27장에 등장을 합니다. 2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왕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마태복음의 대답은 총독 앞에서 신문받는 유대인의 왕을 드러내고 있죠. 자, 27장 우리 29절인가요? 27절인가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 여기 또 유대인 왕이 또 등장을 하죠. 또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 유대인 왕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인 왕과 똑같은 말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죠. 그가 남은 자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한 질문을 했는데 마태복음이 그 왕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예, 그 왕으로 오신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신문 받아야 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 당하시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춰보라. 여러분 다른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때리고 침뱉고 눈을 가려놓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 이렇게 희롱하는 것에 거기에 유대인 왕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는 꼼짝도 못하게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두고 예 그리고 창으로 찌르고 예 못으로 찔리고 고난당하시고 상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마저도 네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면은 스스로 구원해보라 이렇게 모욕하는 그 자리에 유대인의 왕이 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의 왕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이러한 것이다. 세상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힘이 얼마나 부질없고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아 버리잖아요. 예, 그 힘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추구했던 그 유대의 그 헤롯과 같은 그 힘, 로마와 같은 그 힘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아 버리죠. 예, 그 세상의 힘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대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요, 희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계시죠. 거기에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는데 그 왕의 진정한 실체는 세상에서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분의 백성을 모두 구원해내시고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왕노릇 천국은 이런 것이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거할 곳은 이런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왜 하필 유대인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서 불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 대표로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을 삼아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으로 오셔서 이렇게 성취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유대인이 귀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언약이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언약 안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구원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8장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하나님의 복이, 만민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 왕이 어디 계시뇨 했는데 그 왕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이제 그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 그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이제는 그 유대인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탄생기사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임마누엘까지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늘 함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죠. 결국 믿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늘 매일의 부활의 삶이죠. 그게 거듭남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적 생일이죠. 제가 미국에 2005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그 인스트럭터가 계셨는데 2005년도에 죄송합니다. 여자분의 이렇게 연세를 공개해서 좀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이렇게 56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68이겠죠. 그죠? 예. 이분은 그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그분의 간정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알았더라면은 참 이렇게 뒤늦은 후회도 한다 하는데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정말 그 삶을 늘 이렇게 기쁜 가운데서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제 이름이 영어 태경인데 영어로 이렇게 미국인들이 발음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예, 한 번도 저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 없이 브라더 태공 이렇게 불렀던 그분인데 전화를 하면은요. 항상 그 전화를 못 받을 때 메시지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해피 버스데이로 끝나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버스데이. 저는 왜 이렇게 선호하실까? 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놨을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아,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해피 버스데이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혼자 사시는 분이 예, 요즘 학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놓고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주말이 되면은 이렇게 여러 미국인들하고 중국에서 온 우리 학생들, 일본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사우디에서 온 학생들을 불러다가 간식을 해 먹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사우디에서 온 그리고 중국에서 온 그리고 일본에서 온, 저는 물론 한국에서 예수를 먼저 믿고 왔지만은 그 형제들, 그 자매들 입에서 그 여인을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어느 교회에 나가냐? 나도 같이 한가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은 그 삶이 늘 크리스마스고 부활인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해 온 별이 아기 예수께 인도에 갔던 것처럼 그 동쪽에서 온 중국 학생들, 인도 학생들, 사우디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난 그 왕에 데려가는 별은 바로 그 선생님이었죠. 이게 우리 우리 크리스찬들 삶 아닌가요? 이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것이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당신의 우리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제는 그분이, 십자가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조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마다,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신 왕은 그냥, 왕궁에 태어나셔서 대우받고, 또 이렇게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의 나심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은 매일의 삶이 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늘 거듭남 기쁨, 해피 버스데이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조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진정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나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보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부리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내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천지를 가르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런 감격의 소식, 예수 나셨다는 이 소식이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는 복음의 소식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계신 이 우리의 왕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기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비출 수 있는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